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의 귀한 말씀 저희가 살펴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가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굳건히 무장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로서 참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는 신앙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신을 별 문제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설교를 대할 때에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입장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예배 드리니까 의례의 설교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쪽으로 받아들여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비를 따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과연 자신을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는가를 좀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말로만 그래 난 부족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걸 절실히 깨닫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은요, 내 부족한 면이 채워지거나 고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을 부족한 것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죠.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이 병들고 시들고 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건강하다 항상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병든 것을 모르고 뭐가 문제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어떤 의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는 아닌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신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인되었다는 것이 어떤 죄인과 의인을 가리는 법정 판결처럼 넌 이제부터 의인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나를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난 이제부터 의인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넌 의인으로 여겨줄게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살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은혜다 이렇게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걸 용서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안다면은 비록 우리가 의인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죄인됨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예수님의 피의 공로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별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게 참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준 것 이것뿐인데 마치 우리가 잘나서 봐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들에게서는 항상 예수님의 의의 모습이 보여지기보다는 악한 죄인의 모습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작 우리들을 보면은 너무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아무 이상 없이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잘 살다고 온 그것처럼 항상 떳떳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죄와 더불어 싸우며 사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냐는 얘기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았냐는 얘기죠.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 우리가 살다가 이 자리에 모였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걸 들여다보면 부끄럽지 않은 것들이 없잖아요. 선이 뭔가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럴 수 없이 악한 존재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이 뭐냐 이걸 알고 나니까 나야말로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고기를 들지 못하게 돼 있어요. 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항상 미안한 그런 마음밖에 남을 게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깨달을수록 내 부끄러움과 악함이 더 드러나더라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 이건 얘기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수록 자기 악함과 부끄러움을 보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내 신앙이 별 문제가 없다는 이러한 생각밖에 남을 게 없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선이냐 이걸 모르니까 그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 잘하면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선인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악함이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믿음 좋고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다 이 꼴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인간처럼 엉망이고 비참한 존재가 없다. 이걸 절실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라는 것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는 그런 직책까지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교수, 무슨 사장, 뭐 검사, 판사 이런 사회의 신분을 가지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게 가려지는 것은 다만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려질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엉망이라는 것, 내가 비참한 그런 존재라는 것, 이걸 보게 되는 것이고 내 비참한 꼴을 가려줄 그런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것, 내 자신을 찾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봐보세요. 한번 주님을 봐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가 깊은 사람들이냐, 가슴 깊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처럼 부족하고 죄가 깊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안타까우면 안타까워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내 속에서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민은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대신 뭐가 들어왔냐? 악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난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거든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 이 얘기는 너는 여호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신기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면은 나는 남들이 갖지 못한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은사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을 여호와의 신이 주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능력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사울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에 그 여호와 신에 감동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암몬에서 쳐서 승리한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근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능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임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에 사울에게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뭡니까? 여호와의 신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에 나타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보여져야 되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제멋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막 행동을 해버린 것이죠. 이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이건 내 이름 높여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하는가, 이건 살 필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그런 사울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신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울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사울 같다면은 나에게서도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 보여진다면은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서 떠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한 원칙이긴 해요.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하면 안 버리니까 나는 버림받을 염려가 없다 이리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건 잘못이잖아요. 그건 택한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심으로 택한 바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야 이제 안심이다 이런 반응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신실하신 이걸 생각하는 것이 옳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의 모습 같습니까? 버리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안심해 버리는 것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이게 맞습니까? 분명히 후자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사울과 우리 자신을 놓고 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과연 내 자신은 사울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그런 전적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보다는 은혜 받아가지고 전쟁에 이기자는 이것이 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과 다르게 산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과연 우리가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런 말씀 어기고 좋은 걸 남겨놨잖아요. 좋은 것을 아까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귀히 여기고 아까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까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사울이나 우리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울에게서는 여호와 신이 떠나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울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는 것이에요. 사울이나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에게서도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라면 내가 사울 같다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목사님 하나님 한번 택한 사람 안 버린다면서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여호와 신이 나를 떠난다는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를 마세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택한 일을 버리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런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버리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죄 속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라 죄인이 담대해져라 그걸 말하는 건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리 기도하는 것이 진심으로 내 악함을 깨달은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자기 악함을 깨달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안 버릴 거야 이리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이용하는 악한 모습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도 보면은 다윗이 그러한 기도를 해요. 51편 다윗이 자기가 그 죄 지은 걸 회개하며 지은 시라겠습니다. 거기 11절을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식의 기도겠습니까? 다윗이 다른 남자의 부인인 바스바를 범했고 더군다나 자기 죄가 발각될까 겁이 나가지고 그 죄를 감추려고 남편을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러한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 안심하는 그게 분명히 옳은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 다윗은 자기의 악한 죄를 바라다 보면서 나는 여호와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리 기도하고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호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쫓겨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의미하는가, 이걸 안다면 하나님, 내가 쫓겨나기 당연하지만은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리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하게 된 것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신에 떠난 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 비참한 것이 얼마나 심했던가, 이걸 못 기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 이러한 기도를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사울을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뭐 악신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호와가 부리신다 이런 얘기는 여호와의 다스림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신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신이 활동을 하되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 안에서만큼만 활동을 하더란 얘기죠. 욥기서를 봐도 그 사탄이 욥을 칠 때에 하나님이 그 범위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악신이 들리니까 심한 번뇌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죠. 정신적인 그 어떤 혼란, 고통, 이게 번뇌란 말입니다. 어떤 온갖 고민과 염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를 못하고 항상 불안해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심한 우울증 뭐 이런 것을 가리켜서도 번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정신적으로 평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떠난 자에게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여호와의 신이든 악신이든 둘 중 하나에 매여 살아가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그러면 부자로 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원하냐, 아니면은 가난해도 내가 정신이 평안한 그러한 상태로 살기를 원하느냐,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부자면서도 정신적 평안한 걸 원합니다. 그건 빼놓고 하십시오. 그건 좀 욕심이니까 그건 빼놓고, 부자지만 정신적 괜히 불안해 있는 평안치 못한 그런 게 나에게 원하는가, 아니면 비록 가난해도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평안한 그런 상태를 원하는가? 분명히 천국은 후자입니다. 천국은 후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어쨌든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왕이라고 한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잖아요. 외적으로 본다면 뭐다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왕인들 뭐 합니까? 악신이 들려가지고 번뇌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뭐합니까? 마음이 편치를 못한다면 부자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행복의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사울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걸 봤던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에 빠지는 것인가, 이걸 그때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죄 가운데에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주님이 내게서 떠나지 말아달라, 이러한 애통어린 호소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번뇌가 심해지니까 신하들이 뭐라 합니까?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수금을 타게 하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수금 타는 사람을 구해라 지시라, 결국에 다윗이 청문을 하게 되고 다윗이 사울 앞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본문 내용이잖아요.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 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 떠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왔을 때에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타니까 사울의 번뇌가 낫고 악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말하는, 음악 치료라는 그걸 이제 말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건 본문을 너무 겉만 보는 이제 결과입니다. 물론 음악을 가지고 어떤 사람 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음악 치료란 말이 있긴 있습니다. 또 소에게서도 조용한 그 음악을 들려주니까 젖이 더 많이 나온 것도 오래전부터 인정된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인정됐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나무에게조차도 음악을 들려주니까 성장이 빠르고 열매도 좋은 걸 맺더라. 이것도 역시도 인정되어 있는 검증된 그런 사실이에요. 이처럼 음악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인지 간에 영향을 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사울의 경우를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니까 낫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수금을 타니까 수금 소리 들리니까 악신이 도망치더라.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만약 다윗이 음악 치료했다면 다윗 말고 다른 실력 좋은 수금 잘 탄 사람 불러와도 같은 효과 나타냅니다. 하지만은 사울의 경우 다윗이 수금을 타야만이 번뇌가 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때 그 순간은 여호와신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사울은 여호와신이 떠난 대로 짐을 짓고 다윗은 여호와신 임한 대로 있습니다. 여호와신 임한 자가 수금 탈 때에 악신이 물러갔다. 이것은 누구를 지금 이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수금을 타야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번뇌가 낫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다윗이 수금 탄 걸 가지고서 찬송과 연결해가지고 찬송 많이 부르면은 귀신 도망친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울 앞에 우리 지금 세워놓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왜 다윗을 사울 앞에 세웠느냐? 그것도 다윗은 여호와신이 함께한 자로, 사울은 여호와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린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게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비록 사울이 왕이지만은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누굴 섬긴 자로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섬긴 자로 등장을 해요. 다윗이 왕이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섬깁니다. 다윗이 사울의 병기던 자로 사울 앞에 지금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뭘 말해주냐 그 말이죠. 사울은 다윗의 섬김으로 인해서 악신이 떠나고 번뇌가 고침받게 됩니다. 물론 뒤에 또 악신이 들어오게 되지만 다윗이 수금 탈 때는 악신이 도망을 쳐요. 다윗이 사울을 섬기는 이걸 보면은 꼭 뭘 같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 모습과 동일한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겠습니다. 우리 역시 비참에 빠져 있고 악신에 의해서 세상 일을 번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우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지배한 왕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왕으로 우리 앞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악신의 세력으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악신으로부터 구출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나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세상을 살았던 그 정신과 성품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를 않는다면은 그건 어쩌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거 자체를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를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함께하고 못하면 떠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나면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그런 분인 것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렇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지 우리를 함께 할 거니까 그거 믿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건 분명 꼭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 이리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죄를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래 기도했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죄를 보고 나니까 나 같은 자는 도저히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는 자다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이리 호소하게 되는 것, 이게 진정으로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걸 아니까 그런 호소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 호소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게 하셨고 이제는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피의 은혜 때문에 나를 용납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쫓겨날 수밖에는 찹니다. 그걸 알았을 때에 쫓겨나기 당연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 그 은혜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백성에서 보일 수 있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별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다가 우리가 사울 같은 결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참된 신자인가 거짓된 신자인가 그걸 좀 판별하셔야 돼요. 그걸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그걸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가 참된 신자거든요. 그러면 주를 사랑한다 안 한다 이걸 뭘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한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사울이 실패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맹세까지 하게 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어요. 금식이란 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환심을 얻어보겠다는 그러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사랑했다면 그런 맹세를 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하는데 금식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배고픈데 무슨 금식을 해요? 근데 사울은 백성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했던 것이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했고 이웃도 사랑치를 아니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울에게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이걸 깊이 깊이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만 힘쓴 우리 악함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것보다도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도 멸시해버렸던 그런 우리 죄에 대해서 깊이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나에게 하나 함께 하실까? 그것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나 같으면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악하기만 한 그런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리고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말아달라,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 버려버리시고 심판해버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걸 깨닫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것까지 깨닫게 된 신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절로 주님의 은혜만이 나에게는 전부라는 그런 고백 속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을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감사함이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 어떻게 자기 자랑이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지금 버림받지 않고 있는 것은 다 주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벗어나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벗어나서는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한 신자가 주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법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신자에게서만 보여지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노상 말하는 것이지만은 교회 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신자라 자처하지 마세요. 그러한 건 신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가짜 신자도 예배 얼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신자 아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어떠하냐 그걸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어떠하냐, 내가 거짓된 믿음을 참된 거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니냐, 그걸 살피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살아갈 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 자신의 악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이걸 발견하고 깨닫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나의 악함부터 출발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주 앞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이런 기도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쫓겨나지 않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 이걸 깨달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에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힘을 쓰게 될 거예요. 이건 자동적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난 주님이 아니면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주만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신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사울과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서 나의 악함, 나의 죄악된 수시로 잊어버립니다. 그저 십자가 은혜 은혜 이것만 말할 뿐이지 그 은혜가 나에게서 뭘 돕고 뭘 극복하고 세워진 은혜인가 이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사울 얘기를 통해서 다시금 찾아가면서 이렇게 악한 나, 이렇게 죄악된 그런 나를 주님의 피의 은혜가 붙들었다는 것,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주님의 은혜가 붙들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만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처럼 악한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속에는 오직 악한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불의한 저희들입니다. 이래간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버림받아 우리를 대신해서 버려시고 심판해 버리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머무른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악함과 죄악 속에서 예수님의 그신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주님이 아니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내 주만 소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들이 이처럼 믿음 가운데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떠나 곁길로 갈 때에 우리는 사울 같은 결말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내 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만 소망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